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날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구스에 대해서 아주 그 애통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요즘으로 치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 이 당시에는 애굽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스 땅은 새가 많아서 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이어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이 2절에도 있고 저 밑에 7절에도 있는데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같은 표현이 2절에도 있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러니까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서쪽 동쪽이죠. 북아프리카의 동쪽 지역, 북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주 덩치가 커요. 그래서 싸움을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 아하수에로 이야기할 때 인도에서 구스까지 다스리는 세력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거의 서쪽 끝의 강대국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할 때 구스는 남방 세력의 중심축이었어요.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북방 세력의 아주 중심축인가 하면 이 구스는 애굽과 더불어 남방 세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이 비옥한 소생달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올 때 구스는 그 아수르에 대항한 어떤 반 아수르 동맹을 구축하는 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스가 반 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여기저기에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외교사절을 보내서 우리 반 아수르 동맹 맺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절들에 대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 맺을 필요 없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구스가 보낸 그 외교사절, 구스가 보낸 특사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구스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반아수르 동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깃발 보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깃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미 죄인은 일관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일광, 가을 더위에 운무, 이를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가 내려쬐고 있는, 예를 들면 한여름에 떼약볕이 내려쬐고 있는 때는 엄청 지루해요. 이를테면 이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답답한 거죠. 가끔씩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급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떼약볕이 내려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깝깝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찰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익어갈 때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가지를 전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지해야 될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어야 될 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전지를 해야 될 철이 있는 거죠. 그 때를 넘기게 되면 이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경거망동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사실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위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급하게,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뭘 서둘러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너무 서둘러서 뭘 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바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급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보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깝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고. 다만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실 뿐이라고, 조장하지 않으실 뿐이라고. 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를 심었는데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가가지고 모를 막 집어 뽑은 거죠. 그러니 이게 곡식이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려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뽑아서 더 급하게 자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뽑다 보니 이게 조장이라는 말은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뽑아서 결국 모를 다 망치고 곡식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급한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끈기, 그런 인내, 오래 참음, 이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사람을 돌볼 때 그런 거 필요합니다. 사람을 돌볼 때 필요하고 교회에 대하여 그런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할 때는 이 변화가 쉬 되지 않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열정을 쏟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 때 자주 있어요. 그런데요, 악한 일에는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도요 선한 일의 결과는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한 일은, 많은 경우에 은혜를 베푸는 일, 많은 경우에 사람 사랑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매가 나타날지 모르고 사람을 돌보고 뭔가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한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뭔가 주님께 좀 헌신하는, 뭔가 주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할 때는 사실 더더욱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끈기, 그런 인내 이런 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어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피할 곳, 이방 나라들이 생명 얻을 곳은 시온산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스가 다 무너지고 구스가 소망이 없지만 구스가 살아날 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살아나려면 반 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스에게 너 엉뚱한 세력 구축에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시온산에 계신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가 에티오피아 여왕 이름이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는,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설명해주고 세례 베풀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 넷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요 2000년 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개혁주의 전통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는 2000년 된 교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는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인도 많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이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어떤 선한 은혜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냥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름 떼약볕처럼, 가을 운무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상황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신호를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하나님이 깃발 들고 하나님이 나팔로 신호 보내시는 거, 그거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키워내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